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오늘까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위에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희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고 그 희망의 말씀의 내용은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 관한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지난 두 주 동안 그 위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앞에 자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성도들의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위로는 뭐냐? 내가 잘 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위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느라면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 바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거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한 알라스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네는 아기 곰이 이렇게 놀다가 물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그냥 제가 동물 이름은 잘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그냥 마운틴 라이언, 그 산사자 같아요. 뭐 퓨마 같기도 한데 마운틴 라이언, 일부 때는 제가 퓨마라고 했는데 마운틴 라이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산사자가 이 살쾡이처럼 생긴 것이 이 곰이 조그마니까 얕보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니까 이 아기 곰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뭐 그냥 바위 뛰어넘고 시냇물 뛰어넘고 막 도망을 가다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데 이렇게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 공비라고 뒤돌아서가지고 그 마운틴 라인을 향해서 우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게 어미 소리겠습니까? 새끼 소리겠습니까? 자기 목에서 나오는 거. 고작 해봐야 야옹이죠, 뭐. 지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사자는 얕보고 이제 공격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곰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배에서 복근육을 딱 챙겨놓고 복식 호흡하고 횡격막을 딱 받치고 난 다음에 소리를 한번 꽉 질렀어요. 아,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기 곰이 아싸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운틴 라이언은, 산사자는 도망을 갔어요. 자기 때문에 도망간 줄로 착각하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딱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어미 곰이 와갖고 번쩍 서가지고 양팔을 번쩍 들고 난 다음에 소리를 왁 질러버리니까 마운틴 라인이 도망을 가는 거죠.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수많은 경우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 별것 안 되는 바이러스에 우리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모기한테 물려서 가렵다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강한 자로 오신대요. 강한 자로 오신대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가서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는데 이사야를 부르는 호칭이 있네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세요. 뭐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뒷부분에 가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종 이사야야 이렇게 안 불렀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아름다운 소식은 9절의 맨 끝에 가면 제 설교는 여러분 성경책 피고 보셔야 돼요. 9절의 맨 끝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오심을 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또 하나를 봐야 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돌아가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라고 했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그러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없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앞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게 저 뒤까지 갈까요? 아니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 소리하는 게 저 멀리 갈까요? 마이크가 없다면 저 뒤에까지 확실하게 퍼지게 하려면 높은 곳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높은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전하라 적극적으로 전하라고 올라와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를 두 번을 반복을 하는데 앞에 것과 뒤에 거에 조금씩 다른 게 담겨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라고 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같은 말인데 왜 거기 가서 전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같은 이야기지만 여호와의 율법이 거기에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오라 우리가 그러면 시온에서 나오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음칠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서 2장 3절이에요. 이사야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자막 만들었어요.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곳입니다. 아, 그거는 목사님 사명이잖아요. 목사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옛날 이야기를 조선의 시대의 조선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전하는 게 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 문을 밖에 열고 나가는 것은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본당이 저기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여러분들은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지라고 왜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입으로도 증거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거는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후에 전하는 자여 해놓고 난 다음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볼륨을 올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높이다라고 하는 말은 힘써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성격이 별로 그냥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제가. 일단 설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톤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 핏대도 쓰고요. 이제 복식호흡도 하고 횡격막으로 딱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한 두어 번 설교를 하고 나면 지쳐서 점심을 잘 못 먹어요. 그거는 제 성격이라 할지라도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힘써서 해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충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이든 선교사님을 돕는 방법이든 마켓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방법하고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힘써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메신저라고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메신저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앞에 아예 하나씩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사자는 메신저들은 담대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즉 힘써서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메신저들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한데 나가서 전할 수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많이 챙기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 만나면 꼭 이 비타민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민간요법 얘기하고 영양식 얘기하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언젠가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똑같아요. 하다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샐러리 주스가 좋습니다. 얘기하고 이번에 만난 이제 김아무개 목사님은 목사님 그래도 사과가 최고예요. 뭐 이러고 하지를 않나. 서로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경험이 되어지면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이야기 해요 안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 있잖아요. 구원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킹덤 피플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라고 할 정도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더 본다면 이것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투쟁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쿡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투쟁적이어야 돼. 이 투쟁적이다라고 하는 말 송영재 목사님이 쓰셨던 단어예요. 교회는 그 intrusion 침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상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교회는 무엇을 갖고 침투에 들어갑니까? 십자군 전쟁하듯이 칼 들고 그리고 무슨 그 식민지 정책으로 막 넓혀가고 있었던 그 사회에 총칼 들고 들어갔던 그런 거 말고 복음 들고 들어가야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침투해야죠. 침투를 무엇을 갖고 해요? 빛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어둠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져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투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신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간단하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지쳤습니다. 병상에서 울었고 밤새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침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새까만 어둠 가운데, 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행복은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은 찾아옵니다. 요한 칼빈이 너무 멋있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구역 식구들한테 나눠주세요.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존전에서만 우리의 모든 행복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말로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우리의 행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다녀보십시오. 못 찾습니다. 솔로몬도 못 찾았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뭐라고 찾았는 줄 아십니까?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을 즐겨라.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즐겨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그런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이제 10절과 11절에서 펼쳐주고 있어요. 펼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심, 여호와의 오심이에요. 1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니까 성경을 이제는 봐야 됩니다. 진짜로 봐야 됩니다. 10절에 앞에 부분에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고 중간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중요합니다. Pay attention 하라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가 두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라고 안 그러고 거기 한 글자 더 썼어요. 주라는 말 썼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신대요. 로드로 오신대요.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통치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통치자로 오시는데 빌빌거리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강한 자로 오신대요. 그런데 그 강한 자로 오시는 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신대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오른팔 혹은 팔, 여호와의 팔 나오면 뭐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마치 그냥 머슬이 근육이 막 뒤룩뒤룩 있는 것 같아갖고 살짝 앉기만 해도 우리 뼈가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강한 팔로 오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팔심으로 접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강한 팔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자 이제 잠시 유다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갈게요. 이사야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때는 언젠가 하면 앞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난감한 거예요. 눈앞이 새까만 상태예요. 지역의 주변에 있는 특별히 사마리아 쪽에 있는 이 원수들이 놀리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니네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봐라 성전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새까만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강한 팔로 주의 팔로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보라를 보세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뭐 사실 상급이나 보응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냥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 앞에 있는 상급은 reward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 reward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뭔가를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뉴스 자주 나오는 거 있죠. 뭐 음료수 병을 싣고 가는 트럭이 좌회전을 확 하는데 또 뭐 트럭에서 문이 열려갖고 길거리에 그냥 다 쏟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다 치워줬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치워줬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아니면 그 회사에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포상처럼 보상처럼 리워드를 주는 거. 그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응은 어떤 건가 하면 일종의 일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페이먼과 같은 recompense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뜻이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서 그는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보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리워드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만 달러가 필요해서 좋은 일을 하셨나요? 리워드가 필요해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리워드가 상급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상급이 있대요. 하나님께 상급이 있대요. 그러면 그 상급은 무엇일까?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또 한 살, 두 살 돼서 막 아장아장 걷고 뭐 말썽 피고 그러는 손주들 좀 제법 있잖아요. 할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는 안 먹어. 애만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배부르다. 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할머니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 그래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 자체 때문에 나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 아이 자체가 할머니에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급과 보응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팔짱기 그래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보상은 바로 자기 팔로 모아 안으시는 그 양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냥 돈 좀 없고 몸 좀 아프고 그냥 뭐 학교도 그냥 제대로 그냥 많이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쪼그러들어서 사는 사람 같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의 메달이야 너희들이 나의 금메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이 귀해요 안 귀해요? 금메달 여러 번 받으면 그거 엿 바꿔 먹어요? 안 바꿔 먹어요? 안 바꿔 먹잖아요. 갑으로 갖고 계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금메달 이상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쪼그러져 있냐고요. 왜 스스로 쪼그라들고 있고 의기소침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열등감 가운데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 좀 없으면 좀 어때요? 가방끈 좀 짧으면 어때요? 아, 직장 그냥 그렇고 그런 직장 다니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우리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다니세요. 아, 뭐 몇 명 안 모이는지요? 예, 몇 명 안 모여요. 근데 그때, 예, 우리 교회 몇 명 안 모여요. 아,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거기 딱 치켜들고, 예, 우리 몇 명 안 모여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세요. 그럼 뭐요? 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팔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11절에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강한 팔로 임하시는 분을 목자이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갑자기 목자라고 표현해서 뭐 강한 팔, 뭐 능력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자가 먹이신답니다. 먹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목양이라는 말은 목사들끼리 많이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메신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잘못하면 맴매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꾼과는 다릅니다. 이 선한 목자의 완성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사꾼 이야기를 해요. 가짜 목자 이야기를 해요. 앞에 10장 12절 해놨는데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가짜 목자는요 이리가 막 오고 그러면 엄매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요. 근데 진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떼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버려서 양떼를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먹이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돌보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팔로 안아주세요. 자기 팔로 안아주세요. 그 팔이 강한 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강한 팔로 지쳐있는 양떼들 품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 저는 이 말이 더 멋있어요. 몰아가지 않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몰아가는 것은 뒤에서 헤이 헤이 몰고 가는 거고요. 인도는 뭐예요? 가자 얘들아 그러면서 목자가 앞에 가니까 쭉 따라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이거는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그렇죠? 수컷은요? 암컷만 인도해 가시고 수컷은 다 내팽겨 두고 가시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왜 암컷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교회라고 한다면 젖 먹이는 암컷이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나왔어요. 아까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사명이 나왔어요. 젖 먹이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양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 공부가 끊어지면 안 되고요. 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외쳐야 되고 주변에 실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고 농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을 분명히 기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